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야기죠. 요셉이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다니엘 또한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갔지만은 그 땅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들은 믿지 않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땅에 끌려갔지만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이나 또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늘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는지 그게 우리에게는 궁금한 것이죠. 성경 전체는 더 메시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사역이지만은 비록 사사롭게 이 성경을 번역했지만은 성경의 이름을 더 메시지라고 붙인 것은 정말 탁월한 언어 선택이에요. 바로 그 메시지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 더 메시지는 메신저들에 의해서만 전해진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메신저들이 기록한 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 더 메시지를 푸는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구원에 접속하는 비번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성경 얘기란 뭐 복잡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각 책별로 반복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동일한 주제를 우리는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 또한 우리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켰더니 그는 또한 그 상황을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앞으로 다니엘 12장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뭐 주일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이 주일학교 소재처럼 여겨졌던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정말 불신의 시대를 살면서 박해의 시대가 기다리는 때를 맞아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점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며 그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보았지만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시대하고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 시대가 1년 차이가 나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요아김 재위 4년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1차 바벨론 침공과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는데 여기는 3년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이 틀렸거나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쪽에서는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이쪽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의 역사관 기록 관행에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1년 시차가 나요. 바벨론 사람들은 왕이 재위를 하면 왕이 1년 된 시점 그 다음 해를 통치 원년으로 삼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즉위하는 바로 그 해를 통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차가 1년 나는 것이죠. 어쨌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 쌌는데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전부 다 훼파한 것이냐 아니면 2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렇게 하도록 넘기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역사관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바벨론밖에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말 폐허가 되는 것이지만 주께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성전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방법에 달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바벨론 왕을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따져봐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고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동인 첫 번째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에 내 인생의 노력과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람에 붙들려 살 것이냐 하나님께 붙들려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신앙과 불신의 차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아 주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구나. 더더군다나 그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약간 이 뭐랄까요 이 바벨론 군대를 조금 이렇게 격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란 곳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릇 얼마 그릇 몇 개를 가져가도록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릇을 가져갔을까요? 금이라서? 은이라서? 물론 그랬겠죠 그들은.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전쟁이라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대 전쟁은 언제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출정할 때는 그들의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고 승전을 허락해달라는 제의, 제의식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승전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이기면은 그 나라에 있는 침략한 나라에 있는 신상을 끌고 왔어요. 신상을 끌고 오는 것이 상징적인 행위이자 승리를 확정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보니까 상이 없지 않습니까? 신상이 없지 않아요. 아마 그들은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정벌했지만 바벨론이 정벌한 나라 중에서 신전에 신이 없는 나라, 신전에 신상이 안 보이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상을 만들지 않았던 민족이고 신상에 그래서 묶이지 않았던 민족이고 신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그 땅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여기는 신상이 안 보이나. 그래서 대신 기물을 몽땅 가져간 것이죠. 물론 거기다 금그릇, 금방패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눈을 멀게 했겠죠. 어쨌든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그 그릇을 갖다 둠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들에게 신에게 굴복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우리의 이 심경 가운데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비록 바벨론의 왕이지만은 느부갓네살이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확립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재 발굴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수준에 보기에 어쨌든 인재다, 쓸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잔뜩 끌고 왔지만 그 나라의 신상 대신에 금그릇, 은그릇들을, 성전 기물들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 땅의 지도층 인사들을 거의 다 끌고 온 거거든요. 그 끌고 온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예,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그래야 왕궁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사람을 돈을 주고 데려오라. 제가 보니까 대기업이나 뭐 재벌들 총수는 예, 가끔가다 이런 명령을 내려요. 돈의 고하와 상관없이 그를 꼭 데려와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못 데려오면 큰일 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 것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런 기준에 합당하게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길러놓으면 누가 씁니까? 느부갓네살이 쓰는 거예요. 세상이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예나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강제 동원인데. 오늘 보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특명에 의해서 포로 중에서 탁월한 자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적합한 인물로 만드는 훈련 프로그램, 3년짜리 프로그램이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줍니다. 최상급 아니겠어요?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는 게. 그래서 3년간은 그들을 잘 길러서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에 쓰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짐승을 청성스럽게 사육하면 어디 있습니까? 내다 팔거나 잡아먹는 데 쓰지 어디다 써요?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뭐 최고급 사료를 먹인들 그걸 어디다 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좋은 직장, 지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들 누구를 위하여 사육당하는지를 우리가 가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나? 내 재능은 그 많은 재능을 어디다 쓰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슬프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뽑고 뽑고 또 뽑아서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3년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합니까? 그들의 이름부터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우리 인간의 정체성 아니에요. 뭐 일본 침략 때 같으면 창씨 개명을 한 것이죠. 넌더 이상 이제 한국인, 조선인이 아니다. 넌 이제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했듯 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더라. 제가 이걸 이따가 뭐 그냥 영어 이름 관두기로 했습니다. 별로 이 나이에 뭐 영어 이름 새로 지어봐야 소용도 없겠다 싶은데. 이름을 바꾸는 것.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뭐 다니엘, 뭐 요셉, 뭐 이런, 예? 뭐 베드로 이런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겠어요. 사실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뭐 하엘이, 하은이, 무슨 뭐 은혜, 은주 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그 땅의 히브리 백성들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었어요.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은 그 이름을 전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 사탄의 졸개로 살 거냐, 그거예요. 그뭐 졸개인 줄 알고 졸개를 자청하겠습니까? 성공하는 줄 알고 다 그리고 달려가죠.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것이죠. 세상이 말세가 되려니까 뭐 뉴질랜드에서는 성 전환한 사람을 드디어 뭐 미스 뉴질랜드로 뽑았더라고요. 참 기준을 참 어겨도 이렇게까지 어겨가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가 막 기준을 정하면 뭐 그냥 뭐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기준을 만드는 사업이 이게 가장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요새는 그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구독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무슨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경쟁을 시켜서 뭐 멤버십 피를 받든지 뭘 받든지 해서 가만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죽도록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무슨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기준에 합당한 거 무슨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뭐다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들보고 가서 뭐 하다못해 뭐 태권도 뭐 붉은 그 검정 띠부터 해가지고 무슨 무슨 기준 뭐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이게 뭐 무슨 증명서 무슨 자격증을 갖다 20개 30개씩 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자격증 발급해 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지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격을 발급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잘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 미사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예. 아사랴는 무슨 뜻인지 제가 적어왔는데 이제 다안 외워지네. 예전에 한번 들으면 다 외웠는데.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도.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다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자가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 이제 보면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다니엘 갖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 뭐 이런 뜻이래요. 사실 이 지금 이름은 정확히 않습니다. 그 뜻은. 근데 어쨌건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의 별명이에요. 벨. 벨드 사살.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데 아쿠란 건이 악이라는 게 달신을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 그러니까 이게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를 이 이름을 갖다 이 친구가 아주 그냥 말장난을 하듯 이렇게 바꾼 거죠. 너는 메삭이라고 해라. 그러면 아쿠나 누가 아쿠신인가 이렇게 달신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인데 느고 또는 느보라는 자는 주신 마르둑의 아들 이름이 느고예요. 이렇게 느고의 종이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제 사드락과 메삭이 이게 왕의 서기관이다, 왕의 손님이다 이런 뜻도 있다고들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이름 뜻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가장 근접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땅에 자기들의 마르둑의 신 또는 느보의 신, 아쿠의 신의 자녀로 바꾸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학문이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공부 그렇게 다 죽도록 시켜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진화론 심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그냥 저는 대학원에서 미련하게 5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보니까 소셜 디벨롭먼트, 사회 진화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의 기저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 창조론 얘기하면 정신 나간 자로 쫓겨납니다. 그게 학문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애들 공부 잘하면 좋아하는데 그 공부나 학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 끝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우리가 알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어린 여기 뭐 이 소년들로 끌려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한 20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건 10대부터 30대까지를 칭하는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다기보다도 왕에서 쓰려면 그래도 뭐 청년은 돼야 되겠죠. 자,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음식과 포도주가 더럽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다니엘이 이걸 거절했습니까? 이 모든 왕에게 그때 드려지는 음식들은 일단 벨 신, 마르둑 신에게 한번 제사를 지내고 다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왕족들이 먹는 음식은 이미 그 신들이 축복해서 신들이 그 음식에 뭐 기운을 불어넣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게 다 왕에게 먹기 위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사하는 것이라고 덥석덥석 받아 먹은 게 아니라 왕에게 올려지는 것은 일단 이방 신상들에게 드려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그걸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 먼저 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부는 왜 했어요? 공부하지 말지. 그것도 다 바벨론의 학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절하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죠. 요셉이 그냥 감방에 있어서 감방에서 순교하면 되지 그걸 또 왜 또 가서 바로를 왜 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기준이 뭐냐를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양복을 안 입겠다. 그래서 뭐 한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 거냐? 나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서양식으로 우리가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 이런 건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기준을 정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뭘 한 가지 붙들 것인가? 타협하지 않는 내가 불굴의 의지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이 신앙을 관찰할 건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왕국에 3년간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하는 게 뭐냐. 나는 적어도 이방 신상의 앞에 드려진 그 재물은 먹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한 것이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이 아시아와 이 헬라 지역을 선교할 때 털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방 신상에 드려진 고기인가 아닌가. 신약 시대로 가면 그거 따지지 말고 먹어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그냥 아무거나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그걸 불결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무슨 주일 주일이냐. 네가 소방서 근무하면 주일이라도 불나면 나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먼저 뜻을 드렸다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의 뇌물을 안 받겠습니다. 나는 내 월급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바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안 정하고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봐서 유리한 시점에서 내가 뜻을 정하죠. 뭐 그건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점에서 나는 아버지께 뜻을 정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이 너무 소중해서 그 뜻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꼭 한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뭐 운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 가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거기 보내잖아요. 뭐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면 부모가 공부 더 하지 말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뜻을 먼저 정하면 그 뜻을 이루어 주듯이 우리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꿈과 그 뜻, 의지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애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환관의 마음을 움직여요. 환관이 그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면 그 야단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녀석 입을 벌려라, 집어넣어라 하면 끝이죠 뭐. 그런데 환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성전 기물을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일 안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셨던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교회만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뜻으로 삼고 의지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것이고 뜻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뜻을 확정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상황을 핑계 삼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본인을 정말 뜻을 정하고 내 뜻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왕이 주신 음식, 왕이 내리는 포도주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이방 신상에 드려졌다면 저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비와 은혜 속에 하루를 걸어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뜻을 정한 자를의 발걸음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환경에 휘둘리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뜻을 정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내 뜻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